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자연에 이치를 준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참된 이치가 있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때가 되면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이 절기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는데 영적인 세계에 이치가 있는데 어느 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서 특히나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철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면은 그 씨앗을 언제 뿌려야 될지 그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시기가 한 2주 정도밖에 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시기에 뿌려야 이게 제때 수확이 되면서 제일 농사가 잘 된다, 그걸 알려줘요. 아무 때나 내 뿌리고 싶을 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자연의 그 이치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치를 영적인 이치를 잘 알아야 인생이 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이치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운다는 건 단순하게 아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삶에 적용을 시키는, 그냥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은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고, 그걸 믿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 영적인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이치를 배운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자연이나 또 과학이나 이런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합금이죠.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서 합금을 시켜서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알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몰랐던 거죠. 금은 순수하게 이 자연 고유의 물질인데 이걸 뭘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금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은 이런저런 재료를, 금속재료를 합금시키니까 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금이 만들어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아무도 연금술사처럼 합금시켜서 금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보짓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건지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이 성경은 너무 좋은 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깊이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들어가면 이 영적인 이치는 너무 단순하면서 너무 분명하면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믿음으로 사는다는 말이 너무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원리를 알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최근에 청소년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면서 재밌는 게 여러분 저는 제가 저도 모르게 청소년 이 상담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죠. IYF가 시작되기 전에 한미 청소년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IYF하고 함께하고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이끌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5년 동안 청소년들을 상대하고 청소년들을 이끌고 일들을 해온 거예요. 청소년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이 마음의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 안 보이는 줄 알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 마음의 길을 보면은 어떻게 마음의 길이 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마음의 길이 났을 때 그 길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이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싸워주고 이끌어주고 부모님은 그냥 마냥 자기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해 보이고 어려 보이니까 그냥 뭐 어릴 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길이 잘못 난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중학생이고 지금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 이 아이가 결혼해서 잘 살지 잘 못 살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이혼할지 그것도 마음의 길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마음의 길을 보면 결혼해서 잘 살지 못 살지 알 수 있다고 했더니만 말씀이 마치고 나니까 한 여학생이 쪼르륵 달려왔어요. 얘는 이 학생이 굉장히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학생하고 한 몇십 분 이야기를 해보면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 너하고 지금 네 얼굴 보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 마음의 길인 거죠.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으면은. 어떤 교수가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어떤 법칙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평생에 지랄을 하고 살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지랄을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을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랄 계속의 법칙인 거예요. 어릴 때 지랄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지랄하고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 제가 어느 것이 맞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도 지랄 총량의 법칙은 안 맞아요. 그럼 뭐 어릴 때 지랄을 했다 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럼 지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난 사람들은 계속 지랄을 하고 살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보면은 다윗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의 길이 그렇게 잘못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고 멸하고 이걸 못하는데 이 도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본 거죠, 다윗도. 그래서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그 아이 뭐 건강이 안 좋다면 병원에 데려가고 돈이 얼마를 들였었는지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아이를 위해서 얼마든지 고생해서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을 관리해주고 마음의 길을 내주는 부분에 올바른 길을 내주는 부분에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마음의 길을 어떻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평생이 좌우되어지는데 자 먼저 여러분 마음에 이 영적인 이치를 영적인 법칙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 불행한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암물질이 있는데 음식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면 뭐 아이고 뭐 맛있기만 하면 되지 하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아니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어떤 회사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근데 다른 회사 제품 괜찮은데도 그 음식이 한번 방송에 나오면은 다 안 팔리는 거예요. 뭐 김밥 사건도 있잖아요. 김밥 먹고 식중독 일으켰다 하니까 김밥 장사 될까 안 될까요? 아니 그 집 아니고 다른 집인데도 어이구 김밥 먹고 식중독 일어났더라 그러면은 김밥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민감한데 성경에는 수없이 이 마음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길을 바꾸고 올바른 영적 길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참 둔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어디에서 바벨탑을 쌓느냐? 11장 1절 온 땅에 구엄이 하나요 어느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첫 번째 시작은 시날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인류가 퍼져가길 원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가 참 평지니까 너무너무 거하기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야 여기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참 살기 좋고 편하고 좋다고 평지에 머물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평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이 갖는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건만 이들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문제 없고 평탄하고 정말 이 평지와 같이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살면은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어려움이 없고 문제 없고 평안한 그 위치에 갈 때 보면은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낙원을 만나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면 행복하냐? 아니요. 이제 낙원은 없어요. 인간에게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낙원에 지내면 행복하는 그거는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라 했고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에도 충실하고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 살림도 주부가 돼가지고 막 더럽게 해놓고 막 엉망으로 해놓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살림도 잘 깨끗하게 살아야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일도 부지런히 교회 일도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1인 2역 3역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이 삶이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 위치에 가면 꼭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지에 머물러 있는 삶, 어려움도 없고 부담도 없고 새로운 일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편안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있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아니 뭐든지 도전하고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강남에 이제 수리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놔뒀던 짐을 가져오면서 제가 영어 공부하던 책하고 뭐 영어 단어 외우던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제 딸한테 아빠 이거 단어 공부하는 거라면서 보여줬어요. A4 용지 쭉 이제 반 접어가지고 단어를 두 줄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외운다고 해놓은 건데 그 제 딸이 그걸 딱 보더니만 아빠 이거 대학생들 좀 보여줘라 하더라고요. 그 왜 하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그래? 도움이 된다고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대학생들 줌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화면에 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보여줬어요. 대학생들도 대학 가서 학업을 다 망치는 경우 많은 공부 안 하고. 어제도 한 학생이 왔는데 학업을 다 망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는 학생들도 많대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 그 전에 이야기인데 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 아예 그냥 학교 포기하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 학교를 부지런히 오는데 잠만 잔대요, 오면은.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너 그래가지고 학점 받을 줄 아냐. 근데 나중에 학점을 줄 수밖에 없대, 얘한테. 그러니까 내 자니까 뭐 시험도 잘 못 쳤죠. 근데 아니, 다른 애들은 학교 오도 않고 결석을 많이 하는데 얘는 부지런히 학교라도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얘한테 최소 시학점은 줘야 되겠더래요. 학교라도 열심히 왔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니 학교 빼먹지 말고 부지런히 꼬박꼬박 가고 뭐 과제 내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 뺏겨서라도 내고, 그래 시험 잘 못 봐도 시험이라도 보고 이러면은 그 정도 하면은 학교 졸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코로나 시대니까 성경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든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수고하고 소산을 먹으라고 육체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게으르게 태만하게 느긋하게 살면 안 되고 뭐든지 마음 쏟아서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음도 쓰고 또 그 외의 것도 많지만은,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마음을 써서 일을 해보면 거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특히나 이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은, 이 교회 일에,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보면 이 안에 많은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생일 선물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인가, 생일 선물을 해주는데, 아이들 먹는 과자가 있는데, 칸초라는 과자 그 케이스에다가 이제 그 선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선물을 따고, 에이 아빠 이게 뭐야, 생일 선물을 기대했는데 과자 칸초 하나를 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좋아하는 선물이 들어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게 뭐야,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열어봐. 그리고 열어보고는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포장지는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절구할 선물을 그 포장을, 신앙생활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사람인 거예요. 나 신앙생활하기 싫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예비한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어떤 삶이 되느냐, 성경 마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들이 임금님이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밭에 가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고 자기 상업차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임금은 말이 아들의 혼인잔치지 실제로는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가면 내가 밭에 가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상업차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임금님에게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신앙 안에 만 가지 복을 다 두신 거예요. 포장만 신앙생활이지 실제 가보면은 내게 꼭 필요한 거, 내가 만족할 만한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넣어놨는 거예요. 근데 난 신앙생활 하기 싫다, 그 말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 임금님 혼인잔치 가기 싫다, 나는 밭에 가서 내 원하는 걸 얻으란다, 나는 상업차 가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걸 얻으란다,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에 또 여러분 우리 선교회처럼 복된 선교회가 있을까? 왜냐?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펼쳐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던 뭐 심지어 뭐 전과자든 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전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껏 밀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우리 선교회인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종교 등록증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일반교회 목사들을 만나봤을 때 일반교회에서 등록증이 없는 목사님들의 고통이 뭐냐면 큰 사역해가지고 해놓으면 교회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교회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지원하고 기반이 돼 있잖아요. 보면 이런 선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적인 어떤 일이 되어진다면 그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건 마음껏 지원하잖아요.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국 발표회를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귀국 발표회 순회 공연을 할 때 이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이렇게 못 해준다. 여러분,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공연에 실비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동체육관에서 저렇게 행사를 하면은 업체에서 뭐 방송 조명, 그 다음 뭐 무대, 그 다음 뭐 무대 감독, 그 다음 뭐 또 그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그 이벤트 하는 그런 준비 뭐 모든 걸 외부에다가 맡겨서 그런 행사를 하려면은 남동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에 뭐 10억 가지고 행사하기 부족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해서 모든 걸 다 우리 자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비만 들어도 사실 남동체육관에서 우리가 귀국 발표회 하면 해도 1억 한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관료하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무대 설치며 뭐 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봉사하죠, 우리 행사 회원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10억짜리 행사 10개면 얼마가 됩니까? 100억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삼성에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대학생들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줄까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대를 만들어줄까요? 전국 순회하면서 공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얼마나 복된 선교냐.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와서 각 나라 그 문화 공연하고 공연 준비한 걸 각 지방마다 막 수천 명 모이는 그런 장소를 대관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에 세워주잖아요. 제가 대학생들에게 야 이거는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삼성도 이렇게 못 해준다. 그게 우리 선교회죠. 대학생들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쏟아붓고 뭐 월드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우리 대학생들 마음이 일어나고 복음 앞에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지원을 해주죠 보면.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행사 와서 보고는 다들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국회의원 그런 이야기예요. 아 우리 때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크, 우리 때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 참여했을 텐데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들 꼭 여기 한번 해외 봉사 한번 보내야 되겠다고 너무 좋다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포장만 돼 있지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만 가지 복을 넣어놓으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반대로 신앙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너는 뭔 말 하나 지금 벽돌 가져오라 하는데 뭐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흙 가져가 진흙 말고 벽돌 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많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되는 방향을 갈 때 목적한 바를 이루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가는 길을,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 인생의 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막으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반대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또 이루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장만 딱 넘어가면은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11장 다음에 12장이죠. 예. 근데 이 12장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만 가지를 도와서 이 길을 가는 길에 만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한 곳에 평지를 만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또 찾으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자,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대되는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들이 하는 일을 금지시키려고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니 내가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고 지금까지 자식도 없는데 75세에 자식도 없는데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돼.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은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아브라함은 또 좀 담대함도 없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안 될 것 같은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 따라서 기근이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가면서 또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이 당시는 이런 정도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왜 또 바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아내를 취해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왕은 이건 아브라함 시대에도 연대를 계산해 봐. 아브라함 시대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게가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어서 비 안 와도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니까. 나일강이 마를 리가 없으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신할 평지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나일강 유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은 거대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사실 피라미드의 비밀을 아직도 다 못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밀의 방이 있을 거라 해가지고 찾고 찾고 보니까 이 피라미드를 탐사를 하는데 뭐 조그만한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다 돌로 됐는데 수십 메타 깊이의 그런 통로가 있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로봇을 넣어서 쭉 탐사를 하니까 뭐 60메타, 70메타 계속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제 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돌로 막혀 있는데 근데 그냥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손잡이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걸 뭘 좀 당겨내면은 그 안에 뭔가가 있단 말인가. 근데 그걸 당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선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거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자. 사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문화재인데 그렇게 문화재를 구멍 뚫고 이건 안 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넣고 보니까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 또 뭐 또 다른 또 손잡이가 있는 그 또 뭔가 당기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비밀을 다 못 밝히고 도대체 피라미드에 안에 그게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어떤 그 방향은 정확하게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이 딱 만나는 꼭지점 자리가 딱 그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 점이 꼭 그 점인데 그거는 현대 어떤 건축 기술로도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기가 죽죠. 거기에 딱 가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가 아내를 취해 갔다 해서 무슨 소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아브라함을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아내를 돌려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11장의 길에 서 있느냐 창세기 12장의 길에 서 있느냐, 그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둡게 살고 교회와 멀어져서 주일날 겨우 교회 한번 와 있고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멀어져 있고 내 인생을 살고 내 길을 가고 내 나름대로 삶을 살고, 창세기 11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일일이 하나님 간섭해서 안 되게 하는 하나님, 성을 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는 실수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너무나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이 길을 갈 거냐, 어느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이 뭐 늘 잘 될 때는 안 될 때도 있지, 또 어찌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창세기 11장에 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그 인생의 길에, 그 길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앙은 너무 분명하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단순해요. 11장의 삶을 사느냐 12장의 삶을 사느냐, 11장의 길을 가느냐 바벨탑을 쌓는 그 길을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 안 하느냐, 신앙생활 대충하고 모양만 내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뛰어들어서 마음을 쏟아서 함께하고 사느냐. 신앙은 단순해요. 그 어느 길에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여러분, 안 되게 하는 힘이 작용하고 금지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 가지로 도우시는 그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데, 이 법칙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오늘날 우리 인생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그 뜻편에 서느냐, 하나님 말씀편에 서느냐 반대편에 서느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다른 편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편에 섰을 때 그 인생의 굴곡이 거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사람들이 홀로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인생에서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보면 그걸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사무엘상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다윗의 생애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2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에 가서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 땅에 들어가니까 사울에게 늘 쫓겨 도망다녔는데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 27장에 와서는 내가 지금까지는 용케 피하고 살았는데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야 되겠다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줬습니다. 시글락으로 가서 너무 편하고 좋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이유도 없고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좋았다고 싶었는데 30장에 가면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여러분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다윗의 아내 아이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백성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일생 일대에 가장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이 돌로 치자고 하니까. 자, 그때 7절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는 뒤따른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쳐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경도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말렉 도적대들이 탈취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잡아갔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간다 한들 인질을 잡고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아내에게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건 보나 마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 피곤하여서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인생 다 망했다. 여기서 망했다. 이제 다윗 따라다니다가 이제 우리 인생 다 망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각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쫓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길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버려져 있는 사흘 전에 병들매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길에 버림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우려고 애굽 소년을 병들게 했는데 병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밤낮 3일을 그 굶고 물도 마시면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애굽 소년의 시체를 발견하면 뭐 그 애굽 소년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다윗을. 얼마만큼 아파야 돼요? 이 안 죽을 만큼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해도 안 죽을 만큼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가지고 이걸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말렉사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병자가 있으면 빨리 못 가니까 그 주장스러우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또 병들면 안 돼. 왜? 그러면 거기 아말렉 자기 뭐 삼촌도 있고 뭐 형도 있고 있으면 내가 억구라도 가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또 왜 해? 언제 애굽 사람이 또 그 아말렉 사람과 함께 도적대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딱 하나님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버리고 가는데 떡과 물을 주면 금방 회생해가지고 다윗을 인도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될 일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창세기 12장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여호와의 뜻을 쫓아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신앙 아닌 길을 갈 때는 여러분 분명히 백성들이 그 대를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보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야,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언어가 혼잡하니까 말부터 배우자. 서로 같은 언어끼리 모여가지고 언어부터 서로 한번 배워보자. 아니 한두 가지 언어야 되죠. 인도 CLF를 할 때 보니까 인도 CLF하고 각 주마다 언어권별로 나뉘어지는데 몇 개 언어로 나뉘냐면은 아홉 개 언어로 나눠가지고 그 주방을 아홉 개를 열어가지고 각자 다른 언어로 박목사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마음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홉 개 방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인도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디로 쫓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병들어 길에 누워있는데 아침 보니까 정신이 있어요.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때 먹을 걸 주고 떡을 주고 하니까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애굽 소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아말렉 사람을 도와서 목숨 걸고 싸운 게 내가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 좀 병들어 버릴 수 있냐? 이 나쁜 놈들 내가 당장 거기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창세기 12장과 같이 만 가지로 도우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거냐? 될 일도 안 되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하는 일마다 그걸 중단하게 시키고 방해하는 그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걸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 그냥 기쁜 소식 인천교회
교회 가고 안 가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안 하고 시들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고 신앙을 하고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하는 이 일들이 포장은 신앙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는 만 가지 복을 넣어 놓으셨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이 하는 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일도 하나님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엄두가 안 난다. 나는 그렇게 할 나는 자신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러고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알면 이걸 알았으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시작이 반이다.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시작을 해요. 일단 발을 내딛어요. 알겠습니까? 어설퍼도 내가 잘 못해도 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왔는데 앞으로 신앙 잘할 자신도 없고 믿음으로 살 자신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건 어렵지 않는 것이 교회가 뭘 원하느냐 교회가 기뻐하냐 안 하냐 그 뜻을 따라서 발을 내딛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만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게 성경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을 다리오 왕 때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럼 스룹바벨이 다 지었느냐? 아니요. 스룹바벨 성전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스라 성경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룹바벨이 예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누가 시작했느냐?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위해서 시작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스룹바벨이 돈이 있나?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법궤와 등대와 향단과 떡상과 다 금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천막으로 만든 이동식용으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겉은 세마포 포장이지만은 담장은 그 안에는 황금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백억의 금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금은 기명들은 다 어떻게 갖다가 갖출 거냐는 거예요. 아이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언제 보고 뭐 그런 여건 되면은 시작을 하지. 아니 스룹바벨은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데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작을 했는데 누가 돕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선지자들은 돈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함께 할 뿐이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교회가 기뻐하냐 안 하냐, 종이 기뻐하냐 안 하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고 기뻐하고 돕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안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황금의 그 모든 기명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선지자들이 함께하고 기뻐하고 도우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6장이란 말입니다. 자, 에스라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는데 엄두도 안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경비는 왕실에서 다 대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기명들은 황금의 집이라고 읽는 그 많은 기명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에 와서 쳐들어와서 빼앗아간 건데 그걸 전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반입니까? 시작이 전부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면 시작이 전부인 거예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난 육신적이니까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는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위하고 복음 위하고 못 살고 나를 위하고 살란다.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포장지 안에 포장지는 신앙이지만 그 안에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는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봐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는 모든 복을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주셨구나 할 텐데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포장지 안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늙은 종에게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이런 약대 열피를 취해가지고 모든 좋은 걸 싣고 가는데 이 낙타가 약대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500kg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약대 10마리면은 얼마나 돼요? 5톤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차 몇 톤 차 부릅니까? 자, 여러분 이삿짐 센터 이사 갈 때 차 크기를 짐 따라서 부르죠,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차를 불러가지고 짐을 싣고 가는데 모든 좋은 것만 싣고 갑니까? 오만 것 다 싣고 갑니까? 집에 있는 살림 싹 다 싣고 가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것만 실었는데도 약대 10필에 실릴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범사에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범사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포장지 안에 우리 인생의 범사에 복을 받는 이익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전혀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신앙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자일필 미루지 말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 만 가지를 도우시겠구나. 내 인생에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필요한 것. 그뿐만 아니라 가장 즐겁고 가장 재밌게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포장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길을 갈 거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서 있는 사람, 왜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꼬이지? 왜 안 풀리지? 여러분 마음이 신앙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을 그냥 대충 하고 모양만 내고 있거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면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 형편을 따라 살고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판단에 좋은 대로 나를 위한다고 하면 또 내가 좋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데 그 길을 가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친히 금지시키고 막으시는 그 인생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며 만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삶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스룹바벨처럼 시작을 하면 만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